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교육 시리즈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만남과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 삶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그들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새로운 교육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7주 동안 이것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아이디어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흔히 예수님이 주된 메시지에 천국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왕국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장소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경제입니다. 언어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꼭대기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왕국이 이 땅의 어떤 왕국보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 예수님을 따른다면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번 시리즈에는 다름과 같은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매주 그 공백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증오의 시대에 사랑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시대에 평화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또는 우리는 페테르가 사용하고 있는 남용되는 시대에 진정한 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의의 시대에 정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명령 제한 전쟁이 있는 자유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정보의 선전의 시대에 진리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 왜 중요하고 시의 적절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우리는 각각을 확대하며 사랑, 평화, 권력, 정의, 자유, 진리의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축소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계시면 창세기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들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을 다할 수 있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가시적 피조물의 영역 안에 다른 피조물 및 피조물 자체와 관계에서 자신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피조물 인간을 두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의미는 창조물에 대한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칭찬을 받을수록 왕조주의 영광을 올릴수록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이 없는 조각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숨쉬는 생물입니다. 진정한 왕의 이미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신성한 생명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 소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주권을 내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거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협력하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 무기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0, 달러인 하나도 돈을 쓸 수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폭력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변호하거나 누군가를 불의로 기소하거나 부당하게 구금한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고용될 필요가 없는 곳, 질병 예방, 치료할 필요가 없는 곳, 전쟁이 없기 때문에 전쟁의 난민이 없는 곳, 가난이 없는 곳, 코로나가 없는 곳, 부패한 정치가 없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좋은 세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가 있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죄는 하나님이 선한 세상의 부패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목적,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온전한 세상을 주겠다. 나는 너에게 목적과 운명을 주겠다. 그것은 좋은 세상이다. 그 안에서 살고 나를 믿고 그 안에서 나와 함께 걸으자. 하지만 그 정원의 중심에는 선택이 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같이 걷는 것이고 그 반대는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등을 돌리는 선택은 당신과 이 세상의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쉬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탄이라는 타락한 영적 존재와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것이며 선 또는 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각적인 결과는 수치심, 비난, 그리고 점점 더 죽음과 혼돈으로 소용돌이 치는 부서진 세계였습니다.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을 내 안에 발견한다면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유일한 논리적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합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는 먼저 그들이 만든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씁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을 덮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죽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인류를 덮어 보호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선을 위해 이 세상에 부서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누군가 또는 무언가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으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낯설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며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도록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바와 같이 이 이상한 몇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이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망가진 상태로 영원히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방식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왕복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속한 왕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왕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들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한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해독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 이 인간 가족에게서 누군가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사이에 있는 악을 영원히 멸망시킬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뤘습니다. 그러나 인류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그 인간 가족을 재건하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부서짐과 혼돈 가운데 여전히 다시 온전되게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 치유를 추구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그들의 가계를 따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의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백성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온 세상을 축복하게 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음 몇 권에 대해 이 가족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불임의 남편과 아내로 시작하여 400년 안에 수백만에 달르는 이스라엘로 알려진 민족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상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불완전하며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 세상에 더 큰 선을 위해 계속 일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된 목적과 인간의 창조성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모든 하나님이 그 주변의 민족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임의적 전달자와 같은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점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통해 인류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름을 받고 권한을 부여하는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정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원으로 돌아가기 전에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 길은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큰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서 마리아와 요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혈통을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가 결코 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구현하십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은 그가 죄로 인해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의미하는 바를 모두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본래의 창조 명령, 즉 하나님이 참된 형상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인간학의 죄를 덮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악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나무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유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하는 그 행위는 또한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때 동산에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는 각진 거울이었습니다. 죄가 그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조각들을 다시 합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상에 반사된 형상을 볼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왕국의 시민으로서 점점 더 예수님처럼 되어가야 합니다. 매일요. 그리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대사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멀리서 바라보고 발견하여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잊었더라도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부족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